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하담비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네팔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요. 먼저 네팔은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팔 하면 당연히 히말라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팔의 북쪽에는 병풍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고 넓은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크기이고 위치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인 가로로 길게 생긴 내륙국이고요. 인구는 3천만 명인데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지만 불교와 이슬람, 또 기독교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수년 전에 네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추억해보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내에 가득하던 힌두교 사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팔은 정말 유명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네팔 힌두교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힌두교 나라 중 하나이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어서 네팔의 사원들에서는 불교 수도승이 힌두 의식을 같이 지내기도 하고요. 한 사원 안에 힌두교의 시바 신상과 불교의 부처상을 같이 두기도 합니다.
아, 들어보니 참 재미있는 풍경이네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상을 타 종교와 같이 한 곳에서 서로 허용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한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힌두교에서 신앙이 심오하거나 깊은 것은 아니고 관습적이고 또는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는 인도의 힌두교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나 전통 등을 섞어서 새로운 형태로 계승한 종교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팔은 워낙 인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오래전부터 힌두교 정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 룸비니라는 곳은 불교의 석가모니 탄생지로 매우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 살면서 이런저런 정령 숭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걸쳐 힌두교와 네팔 불교 그리고 정령 숭배 사상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네팔 힌두교로 발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팔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도 활동을 하거나 선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나 제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팔은 2018년 8월부터 새로운 종교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네팔에서 기독교인들을 개인의 종교를 타인에게 개종하도록 말하는 것, 권면하는 것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네팔 현지 목사님께서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산에 있는 호숫가에서 몰래 침례식을 하셨다가 신고를 당했고 결국 기소가 되어 지금 재판 중에 있으신 걸로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군요. 네팔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네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네팔인들은 넓고 높은 웅장한 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매우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잔잔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며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우 친절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우리가 네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담비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좀 더 네팔과 네팔 선교 현장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나자매님께서 읽어주실래요?
네. 학원에서는 지난 7개월간 이어졌던 조선어 수업이 이번 주에 끝나요. 23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제는 1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남조선으로 가는 시험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무런 시험 공지가 없으니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보통 일하러 가는 목적으로 단기간 조선어를 배우기 때문이지요. 조선어 수업에 대한 문의도 적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학원 출신 3명이 남조선의 좋은 공장으로 계약되어 남조선으로 갔어요. 네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로 연결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사역하는 학원이 합격한 후 취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또 지금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미래에 우리 학원으로 올 학생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주가 되기를 두 손 모아주세요. 지난 3월부터 티베 청년들의 요청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성경 말씀 공부반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 다 티벳 종족의 사람들이어서 성경 말씀 공부반은 티벳 언어로만 진행하고 있고 만약 네팔 사람이 원하면 따로 네팔어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했고요. 앞으로 구약 전체의 개건을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시작한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묵상 방법을 지도하고 매일 누가복음을 묵상한 후에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 공부와 묵상 시간을 통해 두 티벳 청년들이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과 티벳 언어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두 손 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담비 선교사님은 네팔에 있는 조선어 학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시면서 다양한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네팔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복음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더 굳세어질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너무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네팔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대부분 남조선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에서 남조선은 일본과 함께 꿈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남조선에서 한 달 일을 하면 자기들의 나라에서 1년 동안 받을 임금만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조선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알아보니 지금 현재 남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92만 명인데요. 그 중에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네팔 출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약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네요.
하단비 선교사님은 그렇게 남조선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네팔 청년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남조선에 가려고 조선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조선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역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남조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단비 선교사님께서 만나고 있는 가난한 네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놀라운 생각이네요. 남조선 교회가 누렸던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도 단지 남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단비 선교사님과 최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티벳족 네팔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단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귀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하단비 선교사님과 조선어 학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그 티벳족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단비 선교사님의 네팔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단비 선교사님에게 조선어 학원을 통해 꼭 만나야 할 예비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조선어 학원이 믿음의 방주가 되어 오랫동안 정령 숭배와 혼합주의 힌두교에 빠져 살아가던 네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네팔 소수민족들 중에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공부까지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티벳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거짓된 신념이 깨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조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까디는 올해 13살의 소녀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9살이었는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M 지역의 티벳족 그룹의 아이인데 엄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아버지는 떠나버려서 이 아이는 친척 집을 떠돌며 밥을 먹고 있던 아이였어요. 한 분이 그 아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해서 그 근처 우리 단체의 사역자가 운영하는 곳에 맡기고 후원하였었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겨서 행방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녀의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까딘이 휴일에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한다고 힌두교 승려인 카딘 오빠와 함께 정부 교육기관 내에서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서 5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매일 아침 5시에 깨워 학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학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에는 말씀도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8학년인데 10학년을 마치고 본인이 원하면 데리고 나올 수 있대요. 물론 가족만 요청이 가능해요. 이제 정부 교육기관에 데려다 줬는데 까딘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두 손 놓아 모아주세요.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까딘을 그분의 뜻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에 사용할 차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사업비자를 받기 전에 한 가정이 차량을 구입하라고 주신 재정이 있었는데 허락을 구하여 사업비자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학원에 투자금을 넣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지정 헌금이었기에 부담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함께 사육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러 가시며 저에게 차를 넘겨주셔서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회사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학원 차량으로 구입하기가 쉬웠어요. 2019년 인도에서 만든 소형차지만 잘 관리하셨고 별로 운행하지 않는 좋은 차였습니다. 차량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단비 선교사님 편지에 소개해 주신 까딘이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더 깊은 영혼까지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어머니와 집 나간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던 어린 소녀의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까디는 하단비 선교사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까딘이 선교사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해서 선교사님은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비록 5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또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네요.
아무런 피도 한 방울 안 섞이고 국적도 나고 자란 환경도 문화도 다른 선교사님의 돌봄을 통해 네팔의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소녀 까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까딘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 보좌기에 쌓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한편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편지에 적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직접 돈을 벌고 저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없으시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그 권리들을 내려놓으시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또 기도해온 차량을 갖게 되셔서 제가 다 기쁩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선물로 주신 차량이 하단비 선교사님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저도 매우 기쁩니다.
네, 우리가 때로 선교지로 헌금을 보낼 때 내가 보낸 이 헌금들이 꼭 선교 사역에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선교사님 개인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알고 지정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금을 받을 때 선교사님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선교사님께든 또 제가 가진 작은 재정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단비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으신 까딘이라는 소녀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안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네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섬기시고 그들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 애쓰시는 하단비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살 소녀 까딘을 선교사님과 연결해 주신 하나님, 까딘이 어디에 있던지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세요. 새 힘을 늘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네팔 하단비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새로운 만남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지금껏 살아오는 과정들을 돌아보면 그와 같은 고백들을 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홀로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하단비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들 속에 그 속에 나오는 티벳 청년들과 또 13살 소녀 까딘의 이야기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구했던 차량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라디오를 통해 북조선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큰 뜻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느끼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는 하단비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하셨던 두 분은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단비 선교사님의 편지 속에서 선교자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은 삶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그게 통로가 되게 하실지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역시 선교사란 그냥 그 현지에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그곳에서 가져가서 함께 보내는 그곳들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네 너무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에서 저는 아직 진짜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너무 멀고도 멀었다. 너무 쉽게 선교를 생각했던 부분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좀 시선을 좀 고정하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사역이다 라고 또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남조선을 이들이와 갈 때 꿈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왔을 때도 제자들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그 꿈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에 맞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에 맞는 길을 최고의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어서 남의 아픔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고난의 연속이었고 절망과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끝끝내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저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하심이 지금 신앙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네팔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왠지 더더욱 여러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중합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62살 티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편지를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저 또한 마음이 힘들었던 때 시편 91편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타베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실함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깊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사랑과 위로, 격려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저희에게 더욱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질 때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직 참되신 우리 왕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교독문 시편 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연약한 우리는 늘 무너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한 주간의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누가 시켜선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따라 스스로 지은 죄들이 가득합니다. 말씀과 상황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오니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은 망하고 멸망의 길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지은 죄와 우상들의 얼굴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내게 하소서. 주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재와 우상 숭배로 신음하고 있는 이 북조선 땅 위에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품어주시옵고 회복으로 복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신자들을 도와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독재가 결코 막지 못할 성령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거리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오늘 이혜성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오며 그 한 명 한 명이 구루터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혜성 강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의 주기가 반복됩니다. 지구가 시간당 1670km의 속도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면서 빠른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고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몇백 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공전하고 있지만 사람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이 거대한 지구가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거대한 지구가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공존하고 있지만 인간이 평안하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지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이 거대한 돌덩이 같은 지구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제자들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제자들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보이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배우자나 자녀와 원수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정말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면 아,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더 이상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고 복음이 갇히는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제자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비록 바울이 그곳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자녀들과 배우자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올 수 없을 것만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니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꽉 닫혀있는 것만 같은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내려놓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간 조력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조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났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탈옥범으로 더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을 탈옥시키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다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나온 지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잡혔던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 사람은 바로보다 더 마음이 단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핍박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던 요나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무엇을 보면 제자들이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잡힐 수도 있는 성전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흉내를 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탈옥한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줄 알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끝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매를 맞고 그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제자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금 고난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입을 닫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일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처럼 하늘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복으로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주 동안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예선 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도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또 4주 동안 예배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그곳에서 제가 떠났던 고향에서
네.
복음을 받았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네.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저 자신도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향에서 또 북조선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성령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